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승기 뒤에 이루어질 성령 강림 사건이 갖는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고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승계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2의 자인 거야. 그걸 알터 에고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사역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다른 자라고 표현하는 거지 제가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면에서의 다른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거 양태론적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른 자라고 그냥 무작정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삼위일체론에 입각한 제2의 자, 알터 에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날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란 뜻이겠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울러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따라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고 그 삼위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 거예요. 그게 14장 1절부터 전개되고 있는 처소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 처소의 이야기가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구절 갖고요 정말 십수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제대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알고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간단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제가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다소 어정쩡하게 끝나는 것 같아도 조금 참으시고 다음 주 설교까지 연결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설교 원고를 잘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나눠드릴 테니까 집에서 열심히 읽어두세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강해의 성격을 띤 조직신학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조금 딱딱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복음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숙지해 두어야 할 부분이므로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랜만에 조직신학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삼위일체라든지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교리에 관한 성경적 이해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바와 같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은 우리를 사랑한 자로 만들어내셨고 계명을 다 지킨 자로 만들어내셨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는 그 구속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죽으시기까지 지켜내시고 그 계명 지킴의 사건을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를 목숨 걸고 사랑하셔서 그 사랑 또한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계명 지킴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것이 됐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분의 십자가 지심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계명을 다 지키셨고 그 계명 지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발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신 거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계명 지킴이 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신 자신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살아날 가망이 없음을 암시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차피 그거 우리가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내가 지키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것이 된 거고 그게 우리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각한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애써 분투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완성이 된 성도의 구속 사건이 성령의 더 큰 일, 기억나시죠? 더 큰 일이 뭔지, 더 큰 일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공짜로, 아니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고 적용이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그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요청, 성자 하나님의 중보에 의해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오는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5장과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15장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16장 7절 보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죠? 정확하게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방교회, 즉 그리스도 정교와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와 러시아 정교, 그리고 서방교회의 분열이 바로 여기에서 왔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동방교회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나온다라고 주장했고 서방교회는 로만 캐톨릭하고 개혁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방교회는 성령이 하나님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에게서도 나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결론은 서방교회가 옳았죠. 왜냐하면 성경이 성령을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영이라고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보세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세요. 바울이 한 문장 안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을 아예 아들의 영이라고 불러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시기도 하면서 아들이 보내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영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물론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건 완전한 모순이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분명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의 해결책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인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라는 책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제대로 이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급반이었다면 오늘은 중상급반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터툴리안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죠? 터툴리안. 160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터툴리안은 2세기 말과 3세기 초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태어난 그리고 거기서 활동한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이며 교부였어요. 그분이 파락세아스를 반대하며 Against Paracelsus라는 책에서 삼위 하나님의 한 본질과 새 위격을 처음으로 주장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그런데 조금 부족해요. 그 이론은 후에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사실 터툴리안의 삼위일체론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터툴리안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할 때 한 본체, 라틴어로 substantia, 한 본체, 그리고 새 인격, 페르소나로 표현을 했어요. 당시에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개체성을 가진 한 인격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무대에서 배우가 어떤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어요. 즉, 어떤 배우가 왕으로 분장을 해서 왕의 역할을 할 때 그때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들어서 썼죠. 지금도 어떤 영화 감독의 사상이나 인격, 의도 등을 연기로 잘 표현해주는 특별한 배우를 그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였어요. 따라서 터툴리안의 삼위일체론의 그 도식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래요. 한 본체, substantia와 새 역할이 되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해요? 양태론하고 비슷하잖아요. 모달리즘. 그죠?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양태론은 아니지만 양태론적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는 삼위일체론이에요. 그 터툴리안의 부족한 삼위일체론을 어거스틴이 이어받았어요. 전승을 해서 그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했는데 역시 양태론적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어거스틴도 삼위 하나님 각자의 개체성을 부여하기보다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개체적인 인격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둘이 뭉실하게 세 위격이 한 본체 안에 들어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은 한 분 하나님의 내적 분리를 통해서요.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만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성령이시다라고 가르쳤어요. 거의 일신론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론이 일신론에 대항하여 나온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원고를 드릴 테니까 잘 읽으세요. 집에 가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은요. 심리적 삼위일체론이라 불러요. 여러분 이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다 나오는 거예요. 국민학생들이 배웠던 거예요. 심리적 삼위일체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한 인간 안에 있는 기억과 지성과 의지, 기억, 지성, 의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어떤 것으로 봤어요. 그러나 기억, 지성, 의지는 한 인간의 어떤 측면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인격체로서의 개체성을 가진 인격적 개체로서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도 양태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의 존 칼빈은 세 인격의 인격적 개체성을 강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독자적 개체성을 확실하게 부각을 시킨 삼위일체론을 가르쳤어요. 쉬운 말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각자가 각자의 인격을 갖고 있는 개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섣불리 결론을 추론하지 말고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속으로 그럼 삼신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칼빈은 아타나시우스에서 갑바도기아 교부들로 연결되는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배후에 존재하는 정통 삼위일체론을 깊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여호와의 증인과 붙어서 그들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증인하고 붙어 앉아서 만방으로 깨져요. 뭘 알아야지.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논쟁도 모르면서 무슨 여호와의 증인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정확한 논리를 갖고 오잖아요. 이야기 해보셨어요? 문 안 열어줬죠. 자신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한 터툴리안식의 삼위일체론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칼바르트 아시죠? 칼바르트와 구교의 신학자인 칼 라너에 의해서 다시 전승이 되어졌는데 그중 칼바르트는 터툴리안의 삼위일체 도식에서의 그 페르소나가 세 페르소나에서 그 페르소나가 계몽시대 이후에 쓰였던 그 페르소나의 단어와 완전히 다른 단어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칼바르트의 책을 보면은 그 페르소나는 계몽시대 이후에 그 개체성이 들어있는 그 의미의 인격체라는 말이 아니었고 단지 역할이라는 의미로 터툴리안 시대에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칼바르트는 삼위일체를 한 인격체, person, 한 인격체와 세 존재 양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도 역시 양태론을 못 벗어난 것입니다. 칼 라너도 마찬가지예요. 칼 라너는요, 삼위일체를 한 인격체와 세 본체의 양태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술 더 떠서. 제가 이런 신학자들의 이름을 말씀드리는 건 그런 신학자들의 책을 사서 읽어보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터툴리안이 한 하나님을 하나의 본체로 표현을 한 것에서 유래되고 있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을 한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는 세 가지 양태로 표현한 거예요. 역시 양태론의 그림자를 벗어버리기 어려운 문제가 많은 삼위일체론인 거예요.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양태론이 뭔지는 아시죠? 모달리즘. 예? 주요. 그 3세기 때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3세기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3세기 때 그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일신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역할을 하신 것뿐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은 한 인격이신데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세 인격이 아니라 three person이 아니라 한 인격인데 세 가면 프로소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 가면이에요, 그거는요. 프로소폰, 세 가면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구약 때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가면을 쓰고 오시고 예수님 안에서는 성자 예수로 또 교회 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면만 바꿔 끼고 내려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에서는 경륜적 삼위일체론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 태양이라는 본체가 빛과 열을 내잖아요. 빛과 열, 태양 본체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다. 이게 양태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배우셨죠. 물은 얼음으로도 될 수 있고 수증기로도 될 수 있다.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다. 이게 양태론인 거예요. 모달리즘. 가면만 바꿔 쓰는 거예요. 원래는 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들의 이론이 맞다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전부 연극이죠. 아무도 없는데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땀이 피가 되도록. 그 양태론, 이신론의 약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도 쇼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지금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가면을 바꿔 쓰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인격이 동일한 거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누가 받고 우리를 용서했죠? 보세요. 성경이 하나하나 막혀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그 양태론에 근거하여 이해를 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또 다른 보혜사, 그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는데 자기가 올라가서 가면만 받고 쓰고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보내는 것도 전부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고 말아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게 전부 의미 없는 말이 되잖아요. 양태론이라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렸던 아버지의 목소리, 또 변화산에서 들렸던 아버지의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복화술 하신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래 내려와 계셨는데 누군가가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완전히 인격적 개체성이 이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제 양태론이 이해가 가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삼신론하고 삼위일체론 안에서 인격적 개체성과의 차이가 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만 와보세요.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의 인격적 개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에 매여서 일신론적 관점을 버리지 못하는 한 전부 이 양태론에 걸리게 된단 말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봤는데 그건 너무 아파서 착각한 건가요? 분명히 둘을 봤단 말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세 인격이에요. 제가 올바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성경적 삼위일체론을 가장 잘 정리를 해놓은 신조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예요. 우린 지금 사도신경만 알고 있죠? 사도신경은 다 외우시죠? 그게 사도신조거든요? 그 사도신경보다 저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더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제가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적어왔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로부터 나신 독생자로서 빛으로 오신 빛이시오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로 더불어 동일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 분이 각각 공의 영광과 예배를 받아 마땅한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신경과 아주 흡사하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님은 하나라는 개념이 이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전부 개별적 본체로서의 하나님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신조가 만들어진 니케아 공유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가르쳤던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회예요.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영원 속에서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영원 속에서 창조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는 늘 함께 계셨는데 영원 속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없던 어떤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 어느 시점에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우겼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인격적 개체라는 게 무너져버리면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성립이 안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아리우스처럼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대는데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것들을 구절로 갖다가 들이밀어요. 저희 교회 설교를 여호와의 증인들이 꽤 많이 듣고 있어요. 저한테 이메일을 자주 보내는 분도 서너 분이 돼요. 여호와의 증인에 아직도 다니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분노하시겠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러한 신론, 신관을 갖고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한 이단들의 주장을 일축하는 신조가 바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대항하던 교부들과 학자들이 신조를 통하여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그러나 인격적이며 개체적인 본체로서의 하나님임을 강력하게 밝혔던 거야. 신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위엄과 동일한 신성을 지닌 다른 본체를 가지신 한 본질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올바른 삼위일체론이에요. 그 세 하나님은 제가 세 하나님이라는 위험한 표현을 썼는데 잘 들으세요. 세 하나님은 서로에 대해서 열등하거나 종속적일 수 없어요. 물론 사역적 측면에서는 종속 이론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신성에 있어서 똑같은 권능과 위엄을 지니고 있으면서 사역적 측면에서는 종속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절대 종속적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터툴리안이나 오리겐도요, 성자의 성부 종속론의 그 문제점을 때때로 드러내곤 해요. 헤르만 마빙크의 개혁주의 신론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안토니 후쿠마의 인간론이나 구원론, 그리고 헤르만 마빙크의 개혁주의 신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읽어두셔야 돼요. 그런 걸 읽다 보면 제 책이 얼마나 쉬운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성경만 읽으면 되지 굳이 그런 것까지 왜 읽어야 되냐. 성경을 올바로 읽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정 나는 자신 없다 싶으면 제가 다 읽고 설명을 잘 해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늘 똑같아. 늘 제자리 걸으면. 성부와 성자, 성령의 각 위 사이에는 종속적인 면이 전혀 없고 위격적 어미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동일한 인격체예요. 동일한 개체예요. 이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 사이에 열렸던 362년에 알렉산드리아 회의에서 고대 교회의 삼위일체론의 초석을 놓은 아주 중요한 항목이 결정되는데 현대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회의의 삼위일체론을 정설로 받아들여. 저도 개인적으로 터툴리안의 삼위일체 도식이나 칼바르트나 칼라너의 삼위일체 도식보다 이 알렉산드리아 회의의 삼위일체 도식이 성경적으로 정확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기본 도식이 뭐냐면 하나의 본질, substance, 우시아라고 해요. 그 하나의 본질과 세 실체, subsistence인데 그걸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해요. 제가 그 휘포스타시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여기서 세 실체, 휘포스타시스는 페르소나, 가면, 역할 이런 단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 휘포스타시스는 독립적이며 인격적인 개체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 알렉산드리아 회의에서 그 삼위일체론에 쓰인 그 단어가 바뀌었어요. 페르소나에서 휘포스타시스로 바뀌었어요. 근데 휘포스타시스는 완전히 독립적이며 인격적인 개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적인 개체이면서 한 본질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신론으로서의 한 인격이 아니라 세 분의 개체예요. 근데 한 우시아예요. 한 substance. 여기에서 한 본질이라는 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신성을 지녔다라는 거예요. 우열이 없는 동일한 신성. 아리우스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난 존재다 이런 게 없이 우열이 없는 동일한 신성, 동일한 권능, 그리고 각자가 독립적으로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립적으로 자기의 일만 추구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로서의 하나, 그게 한 본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헬라, 히랍,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어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처럼 mutual indwelling, 서로 내주하면서 이분의 뜻이 이분의 뜻이고 이분의 능력이 이분의 능력이고 그 동등한, 동일한 능력, 동일한 뜻, 동일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mutual indwelling을 하면서 절대 의견이 갈릴 수 없는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각자의 영역 안에서 도교에도 나오죠. 천신, 수신, 지신 각자의 영역이 있죠. 각자의 영역 안에서 때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충돌하기도 하는 신, 그런 게 삼신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인격적 개체로서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만 절대 충돌이 없고 분열이 없고 각자의 영역을 추구하느라 뜻이 갈릴 이유가 전혀 없는 동일한 우열이 없는 신성과 능력과 성품을 갖고 계신 그러한 하나로서의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일신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들으세요. 그러면은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 원고만 쓰는데 제가 이틀 걸렸거든요. 근데 짧아요. 몸살이 걸렸어요. 이걸 짧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쓰느라고. 지금은 단어들이 조금 생소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여러분 어휘력을 좀 많이 늘리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책을 지지도 안 읽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 단어와 어휘만을 갖고 그 엄청난 복음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들으시고 보셔서 어휘력을 늘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원고를 드리면 사전을 찾아가면서 그 어휘들을 찾으세요. 단어들을 찾아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나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단어의 정의라든지 의미 같은 것을 다른 이들보다 꽤 많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휘들이나 단어들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세 본체라는 건데 그 동일한 본질이라는 게 호모 오시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세 본체에 휘포스타시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서에 쓰였어요. 다행스럽게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서 본체가 휘포스타시스인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개별적이며 인격적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그러나 개별적이며 인격적인 본체이신 그 휘포스타시스의 가시적 육화, 현상으로 보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개체이시다. 그런데 그 인격적 독립적인 개체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가시적인 모습으로 형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체의 형상이란 뜻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의 본질이며 세 실체 휘포스타시스라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세 하나님은 동일한 신성과 권능을 지닌 같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신조인 거예요. 그렇게 세 본체이면서 three hypostasis이면서 하나의 본질, 하나의 원우시아라는 개념을 아주 훌륭한 한 단어로 요약하여 잘 표현한 사람이 다메섹의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까지 좀 헷갈리시죠, 그죠? 그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고 이 세 하나님은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 하나님은 상호 통제, 이 상호 통제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됨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가르쳤어요. 이 상호 통제라는 단어, 이런 단어도 여러분이 제가 한문으로도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인지 사전을 잘 찾아보세요. 그가 세 분 하나님의 하나됨을 가리키는 단어로 상호 통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요 헬라어로 뭐냐면 페리코레시스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이 필히 외워두셔야 돼요.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라는 어절의 축약이에요. 그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는 서로 침투하여 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신과 신 사이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뮤추얼 인드웰링이 바로 상호 내재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서로 침투하여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끊어낼 수도 없고 독립적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유지하고 추구하며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만에 하나 이 세 인격이 하나가 튕겨져 나가 다른 일을 도모하고 다른 영역을 추구하면 이 두 존재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그런 관계예요. 페리코레시스라는 관계가. 그러니까 세 횃불이 있는데 이 횃불이 연합하여 하나의 불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빠지면 이 불꽃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
그게 페리코레시스예요. 그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는 원래 윤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윤무가 뭐냐면 윤이 뭐예요? 수레바퀴 윤자잖아요. 윤회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글자를 쓰잖아요. 수레바퀴 윤. 그러니까 윤무가 뭐냐면 서로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도는 거예요. 돌면서 즐겁게 춤을 춰요. 즐거운 일을 하는 거예요. 돌면서.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빠르게 돌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개체가 손을 잡고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가 되겠죠. 옛날에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솝 이야기에서 돼지들이 그렇게 빨리 돌았더니 햄이 됐던가요?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햄을 한 번도 못 먹어봤을 텐데 그 동화를 읽으면서 얼마나 햄이 먹고 싶던지 정말 돼지들이 이렇게 빨리 돌면 햄이 되는가 굉장히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아, 이놈의 기억력은 4살 때 본 것도 기억이 나니 뭐. 네, 그런 거예요. 페리코레시스는 윤무예요. 동그랗게 모여서서 원을 그리면서 돌면서 춤을 추는데 이 여럿이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일을 성취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빠지면 원이 깨져버려요. 그게 상호통제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상호 침투하여 들어와서 내재하는 관계. 근데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건데 다음 주에 할 거 되게 많네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삼위 하나님이 손을 잡고 춤을 추시는데 잠깐만, 여기 하나 껴주자 하고 교회를 그 사이에 껴줬어요. 같이 돌아가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속으로 초청받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복음을 알고 있는 이들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의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들만을 기독교의 목적지인 양 생각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윤무, 페리코레시스로 초청받아서 지금도 같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지금 상호 통제가 이루어진 거죠.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다는 건 예수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뮤추얼 인듀얼링이 된 거죠. 그죠? 네. 지금 그런 상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사업이 조금 망했다고, 내가 병이 걸렸다고, 내 소원이 좀 안 들어졌다고, 내 비전과 야망이 묵살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냐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로 그 페리코레시스 윤무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할 텐데 정말 그것만으로 행복하니? 라고 물으시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잠시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존재가 폭로되는 거죠. 나는 여전히 이런 존재구나. 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죽을만치 괴롭지는 않네. 왜? 나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요렇게 우리를 진단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꿈꾸는 자가 오고 형통의 원리를 상속하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성경을 전부 그리로 연결을 해버리면 이 엄청난 복음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좋아 죽겠네요, 그냥.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관계가 영원히 취소될 수 없다라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좌절하며 무엇으로 실패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이기시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은 약을 드셔야 되는데 신약과 구약을 드셔야 돼요. 그거 이외에는 약이 없어요. 네? 약이 없어요. 그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은 아주 빨리, 다른 이들보다 아주 빨리 회복이 돼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라는 개념이 제안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마칠게요. 삼위일체론에서 한 하나님, 세 인격체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와 그 셋을 같은 평면에서 다루면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걸 같은 평면에서 다루게 되면요.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되는 수학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괴상한 모순의 결과가 초래돼요. 그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뭐. 그러지 말자 말이에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건 해결을 해야죠. 삼위일체론에서 하나가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은 목적이 다를 수 없고 독자적 계획이 있을 수 없으며 신성과 능력과 업무의 본질에 있어서 똑같다는 의미에서 전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예요. 세 인격, three hypostasis는 그 전체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각 인격체로서의 개체로서의 세 분 하나님. 이제 조금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하나님 세 휘포스타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별로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게 셋은 각자 인격적 개체로서의 세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한 분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누어지거나 분리되거나 다룰 수 없는 하나의 신성을 가진 삼위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인 거예요. 절대 일신론적 개념 아닙니다. 잘 구별하세요. 그걸 일신론적으로 이해를 하면 양태론이 된다 그랬어요. 모달리즘 그거는 교회 전체 2000년 역사 중에 계속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의 하나님을 형성하는 근원으로서의 신성을 가진 세 분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 까닭에 한 하나님이 계실 뿐이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신성 자체도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들에 대해 말해질 수 있는 것은 모두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똑같이 말해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이외에 다른 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쉬운 말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기 다른 인격체지만 한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한 가지 역사를 세 분이 같이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세 분이 나누어서 오시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절대 반대할 수 없는 세 분이 동일한 뜻을 가진 세 분이 같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그러나 일신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드려요 제가. 아시겠죠? 예, 네. 그게 삼위일체예요. 어렵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기 다른 인격체지만 한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적 개체성을 위협하는 삼위일체론은 양태론과 같은 이단적 일신론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게 아타나시우스의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삼신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Three gods, 세 명의 하나님 혹은 세 분의 신들, 이렇게 말하는 삼신론과 인격적 개체성을 인정하는 삼위일체론과 어떻게 다른가?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론은 삼신론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론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체의 인격적 개체성을 언급했다고 해서 삼신론이 맞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은 세 인격체시지만 하나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갑바도기아 교부들은요, 세 인격, 휘포스타시스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결코 세 하나님들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세 하나님들이라는 말과 three hypostasis라는 말은 달라요. 니사의 그레고리는 세 하나님들이 아니다, not three gods라는 책을 썼어요. 이 글에서 그레고리는 우리는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세 하나님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 개의 횃불에서 하나의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이 하나의 본질과 세 휘포스타시스의 형국이기 때문에 결코 그 하나의 불기둥을 세 개의 불기둥이라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인격체지만 하나의 거룩과 같은 하나의 동일한 신성과 하나의 거룩한 삼위일체 신의 삶과 역사만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신들이 아니고 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삼신론은 세계의 독자적인 신들을 전제하는 거죠. 세계의 독자적인 신들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독자적인 신들, 세계의 독자적인 신들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 신들이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요,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어떨 때는 상호 충돌을 일으키는 게 삼신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건 그렇게 독자적인 신들이 아니라 신들은 맞아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맞지만 독자적인 신들로 활동할 수가 없고 꼭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뜻과 하나의 능력과 하나의 본질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아, 힘들어. 2000년 동안 정리가 된 걸 1시간에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래도 조금. 그렇죠? 자, 다음 주까지 들으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계속해서 니사의 그레고리는 세 하나님들이라는 표현을 반대하면서 그 이유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서로 분리되실 수 없고 함께 거하시고 서로 안에 거하시고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세 하나님들의 삼신론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그레고리의 말을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신적 본성을 논함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독자적으로 행하시고 아들이 그 속에 함께 일하지 않는 경우는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과 관계없이 아들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역시 상상도 할 수 없다. 삼신론하고 이 삼위일체하고 어떻게 다른지 조금 이해가 가시죠? 예. 그에 의하면 성령의 모든 일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물줄기 같은 것이라서 이걸 따로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을 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하고 아들의 활동 속에는 아버지가 함께 거하고 이렇게 상호 통제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데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일을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가 성령을 보낸다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낸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성령이 영원히 계실 것이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아까 처음에 그 이야기를 대했던 것과 지금 이 이야기들을 조금 듣고 그 구절들을 다시 떠올리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놓은 게 삼위일체론이라는 조직신학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걸 배우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 공부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울타리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신론의 또 하나의 중요한 오류는 삼신론은 세 신들의 독자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신 중 그 어떤 신도 모든 것을 규정하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들이 각자 신들이 자기의 독자적인 일을 한다면 모든 걸 규정하고 감싸는 진짜 최고의 신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삼신론은 각자의 신의 개성을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들의 신성을 폄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자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뜻을 이분이 거스를 수 없고 이분의 뜻을 이분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각자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삼신론은 각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독자적인 일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신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 전체를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신론은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론과 삼신론이 다른 점 또 하나 알았어요. 점점 삼위일체론이 삼신론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자, 결론을 맺습니다. 삼위일체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 모두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모두 그리고 모든 것을 규정하는 절대적 신이세요. 아버지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이 상호 통제의 상태에 있고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의 신성 또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절대적 신성이에요. 이것은 아들의 신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론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을 규정하는 이론이지만 삼신론은 결국 세 신들의 신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이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리콜레시스가 없으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페리콜레시스, 윤무의 상태로 뮤추얼 인듀엘링 하기 때문에 삼신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가 인격적 개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삼위일체론은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도들과 성경의 기자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해 놓은 것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은 상호 통제적 삶을 통해서 한 하나님이고 하나의 삼위일체 신의 역사를 이렇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큰 뼈대는 이제 잡히신 거예요. 그죠? 하나의 일, 절대 반대가 있을 수 없는 어떤 일, 그 일을 세 인격이신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데 각자가 인격적 개체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상호 뮤추얼 인듀엘링, 페리콜레시스 하시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가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목적과 한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을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원고를 드릴 테니까 잘 읽으시고 다음 주도 잘 들으시고 요 삼위일체론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딱 만나거든 한번 붙어보자 이런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논쟁부터 시작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까지 쫙 얘기해 주면서 너 이거 알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문 두들기면 안 열어주려고 막 안에서 꽉 붙들고 뭐 이상한 거 물어볼까 봐. 실력을 키우세요. 실력을. 다음 주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월과 내주, 그건 굉장히 다른 건데 초월과 내주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이루어내시며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기여하시는지를 제가 조금 설명해드리고 그 삼위일체 속으로 초대받은 교회에게 쏟아부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